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 다시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은 만남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회담했고 이후 6월 말 한국의 판문점에서 회동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 우선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경에 미국 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모테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거스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최종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 총회 현장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선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74차 유엔총회의 공식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이고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토의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지난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입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확인하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3일 일본 EEZ 내 대화태 어장 서쪽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하던 일본 수상청 선박에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접근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주변에 일본과 북한 어선이 여러 척 있었다고 전하고 일본 어선들이 그런 상황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산청이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고속정은 다음 날에도 이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발견됐습니다. 이때 두 선박의 거리가 30m 정도까지 근접한 상태에서 북한 측은 일본 순시선에 소총을 겨누고 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북한 고속정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위장복을 입고 있었으나 실제 사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북한과 관련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 루트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이후 북한 어선이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토 다쿠 일본 수산청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보안청과 공조해 이 같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15명을 추려서 인선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아마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직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은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이 환상적인 인물이라면서도 그와 함께 다른 누군가가 함께 일하는 방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NN을 비롯한 주요 매체들은 폼페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 직무까지 병행하는 방안이 미국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완전 타결이 아닌 중간 수준의 잠정 합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열린 집권공화당 연찬회를 떠나면서 이 같은 입장을 취재진에게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한민족의 명절 추석 뜻깊게 보내셨습니까? 지금부터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해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9월 하순 만남 제안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혔고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협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goal for North Korea to be denuclearized final and fully is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t some point, yes,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정상 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미국 비핵화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리다가 북부 지방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9월 하순 만남 제안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발표할 일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협상을 원하는 대통령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밝힌 이달 하순 미북 협상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for North Korea to be denuclearized final and fully is very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며 북한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협상 복귀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인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한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이 협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는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Any negotiations or discussions or any parameters that we would have that might be new or different with the North Koreans.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와 관련해 새롭거나 다른 것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직접 다룰 사안이라는 겁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미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폼페오 장관과 실무협상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American people can remain confident that Secretary Pompeo and Steve Biegun will continue to execute the president's desires and negotiations.
미국민들은 폼페오 장관과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희망과 협상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united in sending the message to North Korea that the provocations like the missile launches are not helpful.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같은 도발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만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북한 정권은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t some point, yes,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이어 두고 보자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뭔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포함해 지금까지 3차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을 비판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볼튼 전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주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접근 방식에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o say that we're going to basically handle North Korea the way we handled Gaddafi, I would think would be pretty offensive to the North Koreans.
국가 원수였던 무아마르 가다피가 반군에 의해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한 리비아의 비핵화 방식을 북한에 적용한다는 발언 자체가 북한 정권에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핵 폐기, 후 보상을 뜻하는 리비아식 비핵화를 주장한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1년도 넘게 지난 리비아 모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은 지난 과정들에 대한 결과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전 보좌관과 리비아 모델을 동시에 비판한 건 다분히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을 이어가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Well, I think yes. I think almost every time that President Trump speaks about North Korea, he is trying to protect his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된 발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튼 전 보좌관을 계속 비난해온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빌미를 줘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 모델 비판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리비아식 핵법은 북한에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처음부터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는 시설의 규모 면에서 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용성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볼튼 전 보좌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 이행 요구 조건을 완화하도록 밀어붙이면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북한에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통해 구축한 북한과의 외교 활동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좀 더 유연하게 임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한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그에 대한 경질 이유로 들면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피 정권의 몰락은 독재 체제에 맞선 봉기 때문이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 원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전격 선언합니다. 워싱턴에선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거의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다피의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Today in Tripoli, the leader of Libya, Colonel Muammar al-Gaddafi, publicly confirmed his commitment to disclose and dismantle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in his country.
반미 강경 노선을 유지하던 가다피 정권이 비핵화 합의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 당시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식량난 등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그리고 같은 해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몰락을 보며 체제 생존이 우선이란 전략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리비아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 합의에 따라 서로의 약속을 착실히 이행했습니다. 비핵화 선언 두 달 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미국 이익대표부가 설치됐고 한 달 뒤인 2004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방기업들의 투자가 시작됐고 리비아 내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대한 대규모 지원계약이 이어졌습니다. 25톤에 달하는 리비아의 핵 관련 장비와 물질, 자료들은 미 테네시주 오크리즈 연구소로 옮겨졌고 미국과 유럽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05년 10월 부시 행정부는 리비아의 핵폐기 완료를 선언했고 2006년 5월 국교 정상화가 이뤄져 트리폴리의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리비아를 25년 만에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양국의 모든 합의는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양국 고위관리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는 국제무대에 빠르게 편입됐고 해외 투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다피 원수는 이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5년여 만인 2011년 10월 민중 봉기와 내전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으며 42년간 지속된 그의 철권 통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특별 성명을 통해 리비아 국민의 길고 고통스러운 장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Today the government of Libya announced the death of Muammar Gaddafi. This marks the end of a long and painful chapter for the people of Libya.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국민이 독재자의 죽음으로 새롭고 민주적인 리비아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날은 리비아 역사의 중대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가다피의 비핵화 결단이 정권 붕괴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가다피 정권의 붕괴는 장기간의 독재체제의 염증을 느낀 국내 민주화 봉기 때문이지 핵폐기와 연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아랍 독재 정권들의 폭정과 부패, 극심한 빈곤과 실업률, 빈부격차 문제가 폭발해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아랍 민주화 혁명으로 번진 게 가다피 정권 몰락의 근본 원인이란 겁니다. 아울러 당시 유엔 안보리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개입해 정부군 공습에 나선 건 가다피 정권이 시민들을 무력으로 학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마크 그랜트 당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리비아 공습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자국민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을 막기 위해 유엔이 결의한 국민보호 책임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central purpose of this resolution is clear. To end the violence, to protect civilians, and to allow the people of Libya to determine their own future free from the tyranny of the Gaddafi regime.
폭력을 종식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며 리비아 국민이 가다피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크 토너 당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리비아 사태는 핵무기 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국민에게 쉽게 총뿌리를 돌린 리비아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며 리비아 공습은 인도주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런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당시 나토군의 리비아 공습이 시작되자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란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 방식이란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 언급을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즉 포괄적 합의, 단계적 보상이란 리비아 비핵화 모델 자체보단 북한이 이를 정권 붕괴와 연계해 느끼는 불안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게 실책이란 지적입니다. VA 뉴스 김영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조율 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74차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는 20일부터 닷새간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4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의 이번 주제는 한반도 평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 기간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회담한 후 석 달 만에 다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입니다. 회담 의제와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달 하순 미국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의견 조율이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미북 대화 의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의제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은 늘 미북 정상회담과 그전 실무협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나온 미북 간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13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이번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율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그런 중요한 징검다리의 과정으로서 한미 정상회담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이어 두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체제 보장 등 상응 조치에 관해 어떻게 접근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는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북핵 협상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을 두 정상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올 9월, 10월, 11월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부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다만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웠던 만큼 한국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입장 표명, 북한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한국 정부가 꺼냈을 경우 오히려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화가 잘 진행되기를 희망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북한이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제재 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목소리를 바로 미국에 전달할 경우 자칫하면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신 센터장은 이는 북핵 협상에도 부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알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와 바로 연결하려 하는 것은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은 북핵 협상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관계가 제일 큰 관심사니까 그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 대통령은 저 북한이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나가도록
천 이사장은 또 문 대통령이 미북 사이에서 진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양측 간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타개 방안으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 추정 아래의 빅딜을 제안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학물질 수출 규제 조치에 당혹스럽다면서 양국 간 갈등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셔먼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갈 곳을 잃은 것 같습니다. 북한에 핵실험이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은 각성해야 합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는 매일 켜져 있고 북한은 매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브로맨스를 지속하는 한 우리는 대북 제재를 진지하게 집행하거나 강화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입지는 하루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하나라도 폐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늘 CVID는 어떤 상황에서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CVID라는 미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하에 일부 핵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해오셨는데요. 미국이 협상 교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a big deal.
합의는 빅딜을 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북한이 최소한 수십 년간 철저한 감시하에 철저하게 제한된 수의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라는 추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향한다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이하는 패배라는 상황을 조성하는 한 이 게임을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볼튼 전 백악관 보좌관의 퇴장은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주장해왔는데요.
A partial relief of sanctions of a dictatorial regime constitutes.
그것도 문제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는 완전한 조건부 항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가령 김정은은 재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를 도출하면 북한 경제가 2% 좋아질 수 있다는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김정은에게 괜찮은 수준으로만 제재를 완화한다면 그는 그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분적 제재 완화로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미북 협상 교착과 동시에 한일 관계도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을 어떻게 보십니까?
It's really bad for America and really unfair for America to have to defend.
미국에 정말 안 좋습니다. 서로 방위 협력을 하지 않을 두 나라를 미국이 방어해야 한다는 건 미국에게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 미국이 열등한 방어 태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일본과 한국이 잘 지낼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데 미국에 부당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양국 갈등의 교착 상태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우리가 한 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상황이 짜증스럽습니다.
미국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ve checked with a high-level State Department official just recently and they
얼마 전 국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국무부는 한일 갈등 중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무부는 한일 양측에 서로 잘 지낼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하원 외교위도 얼마 전 양국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을 통한 그런 식의 미국의 중재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국무부는 왜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겁니까?
There are two things I've said. One is the State Department.
그 당국자와 두 가지 사안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국무부는 효과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무부뿐 아니라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한국의 화학물질 문제는 한국이 잘 다루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런 특정 화학물질 문제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데 한국도 조금 더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관리 등급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일본이 한국의 화학물질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해 당혹스럽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이 화학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로 만들어지는 전자기기 관리 같은 문제를 건드리는 편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일 갈등 중재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Ultimately, we have to.
궁극적으로 미국은 이 문제를 견디거나 양국의 두 나라가 자국 방어에 공조할 수 없다면 미국도 그들과 공조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할 겁니다. 현재 세계 구조는 자국 방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듯한 나라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금고를 열고 희생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미, 한, 일, 3국이 영내 전역 방어에 완전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과 한일 갈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타이완 검찰이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혐의로 타이완인 6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대북 불법 환적을 의심하고 있는 선박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타이완 언론 타이완 뉴스는 12일 타이완 검찰이 북한 선박 등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완인 6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폴라리스호를 이용해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습니다. 폴라리스호는 2018년 5월 24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한 뒤 동중국해상에서 대기하다 북한 선박 명류 1호와 삼정 2호에 차례로 석유를 환적했습니다. 명류 1호와 삼정 2호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제재 대상이 오른 선박입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두 선박은 21차례에 걸쳐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행했고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9만 2천 톤의 석유를 환적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환적으로 챙긴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가 북한 유조선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 일부가 최근까지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토구 깃발을 달고 운행 중인 참풍호와 시에라리온 깃발을 단 탄유호로 지난 3월 재무부가 발표한 의심 선박 명단에 오른 20척에 포함됐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12일 현재 참풍호는 타이완 안핑항으로부터 남서쪽으로 12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2월 21일 타이중 항구에서 출항해 동중국해를 따라 한반도 방향으로 북향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반 뒤인 4월 2일 돌연 중국 닝보에서 북동쪽으로 305km가량 떨어진 동중국해상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어 약 2주 뒤 다시 뱃머리를 틀어 타이완 방향으로 남하하다 또다시 방향을 바꿔 중국 닝보 인근까지 북상한 뒤에야 타이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탄유호는 지난 4월 11일 중국 닝더에서 출항해 타이완 가오슝항에 입항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오슝항구 정박지에서 출발해 북서쪽으로 45km가량 떨어진 해상에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특정 항구나 항구 인근의 정박지가 아닌 공해상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뿐 아니라 항해 중간중간 AIS를 끄고 운행한 행태로 이는 재무부가 의심스러운 선박으로 지정한 움직임에 해당됩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을 발표하며 선박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 비용이 크게 치솟은 데다 중국 내 단속도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3일 공개한 통일부의 2015년에서 2018년 탈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1,137명으로 2015년에 비해 11%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75명에서 2016년 1,418명으로 증가했지만 2017년 1,127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1,1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40대 탈북민 수는 3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20대는 2015년 410명에서 지난해 327명으로 줄었고 30대는 319명에서 292명, 40대는 290명에서 270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탈북민은 증가했습니다. 50대는 2015년 9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60세 이상은 30명에서 31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지난 6월 현재 총 33,022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소장은 13일 1차적으로 북중 접경지역 도강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을 위해 뇌물을 주고 강을 건넜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중앙에서 국경 경비대를 통솔한다는 겁니다.
이중 철조망을 쳤다라는 증언들도 있고요.
과거에는 해당 지역의 국경 경비대가 탈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일정 비율 뇌물을 통해서 넘어오던 게 중앙에서 이제 국경 경비대를 통솔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필요하면 받아라. 그러고는 그 뒤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두 개의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 소장은 도강 비용의 증가 역시 탈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과거 300만 원, 미화 약 2,500달러에서 현재는 최대 17,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비용도 감당이 이제는 힘든 거죠. 그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라인을 잡는 거는 그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비용 마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임 소장은 다만 기본적으로 최근 20, 30대 탈북민의 입국 비율은 과거보다 증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입국자 수와 비율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3일 VOA에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줄었을 뿐 북한 주민의 탈북 자체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경 지역에 우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탈북자들이 너무 많이 넘어와서 팔려간다. 이걸 또 실제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북한이 미국의 그 어떤 대북 제재가 서서히 계속 이렇게 좀 뭐랄까 효과가 나타난다 할까 뭐 할까 주민들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김 목사는 경제적 문제로 한국으로 곧장 올 수 없는 만큼 대다수의 탈북민들이 중국 내륙으로 넘어간다며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도 상당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내 한족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는 건 물론 룸사롱과 화상 채팅방, 안마방 등으로 팔려간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민의 수가 감소하는 건 중국 내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굴 보고 신분증 보고 이렇게 대조했지만 그거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태블릿 PC에다 신분증을 대면은 이 사람이 뭐 농민인지 이 사람이 남자인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뜬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 지난 두 달간 300여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다고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거리가 연길에서 동남아까지 가려면 만 킬로인데 거의 일주일 밤낮으로 가야 되는데 일주일 밤낮 가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검문소에서 걸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브로커들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한 두 달 동안 한 300명 정도가 그렇게.
김 목사는 다만 이는 오로지 탈북민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단 홍콩 민주화 운동과 위구르 사태, 또 다음 달 1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을 맞아 중국 당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탈북 브로커들은 홍콩 민주화 사태와 중국 국경절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김 목사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과도적 단계의 무역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실무 협상을 합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필리핀에 국제기구의 남중국해 판결을 무시하면 역내 석유가스전 개발 권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한 3차 TV 토론회가 12일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10명 후보들은 여러 현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중 간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층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과도적 단계의 무역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에게요. 여전히 자신은 세계 제2의 경제 규모인 중국 과 완전한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예.
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과도적 단계의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과도적 단계 합의.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봐야 되겠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빌자면은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겁니다.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면서 합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하지만 고려할 만한 것 같다라고 아이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과도적, 그러니까 중간 단계 수준의 합의를 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은 완전한 합의를 선호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국의 어떤 통상 의제를 한꺼번에 다 타결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양국은요,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제, 또 환율 조작, 시장 개방, 합의 이행을 위한 강제장치 마련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지난 연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요, 너무 도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통상 현안들을 한꺼번에 다 타결 짓는 것보다 다소 의제를 좁힌 과도기적, 중간적 성격의 합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네. 자, 다음 주 양측의 실무급 협상이 있을 예정이라고요?
예,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진두지휘해온 류허 중국 부총리가 한 말인데요. 류 부총리가 12일 미국과 중국의 실무팀이 다음 주에 만나서 양국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실무급 회담의 결과를 보고 고위급 무역협상을 좀 전망해볼 수 있겠네요.
네, 양국은요,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제13차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도 역시 미국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이 꾸려지고요.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와 리강 중국인민은행장 등이 나설 전망입니다.
네. 다음 달 협상을 앞두고 양국이 지난 며칠간 뭐 연달아서 우호적인 그런 조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2주 후인 10월 15일로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서 류어 부총리의 요청과 또 10월 1일이 중국 최대 국경일인 국경절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일련의 어떤 긍정적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농약과 윤활유, 항암 치료약 등 16가지 미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1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구매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맞서서 지난 7월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면 뭐 세계 1위, 2위의 경제 대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1년이 넘었는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참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서로 부과했거나 예고한 관세 때문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가 내년 초까지 0.8%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국제통화기금이 10일 발표한 건데요.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초 발표한 0.5%보다 더 떨어진 수준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중국과 필리핀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남중국해 개발 관련에 대한 어떤 제의를 했다고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무시하면 남중국해 석유가스전 개발 권익의 60%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이 뭔가요?
예, 필리핀은 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오랜 갈등을 일으키다가요.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했는데요.
예.
지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이 남중국해의 90%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필리핀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그 판결을 무시하라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주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네.
이때 시 주석이 상소중재재판소의 판결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제쳐두고 양국이 남중국해의 석유가스전 공동을 공동 개발하자라고 네네.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로 얻는 수익의 60%는 필리핀이 가지고 나머지 40%만 중국이 갖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령을 갖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달리 패소한 나라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권고나 조치를 취하는 식의 이행 확보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양자 간의 합의로 법정이 세워지고 국제법에 근거해서 내려진 판결인 만큼 대개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재판 결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그런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뒤에 꽤 뭐 중국적인, 친중국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왔죠?
네,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제2의 도시인 다바오 시장 출신인데요.
네.
지난 2016년 6월에 취임했는데요. 당시 파격적인 언행으로 화제를 몰았습니다.
네.
특히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현안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등 엇갈리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한 달 후에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예.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실리가 우선이라면서 중국과 협상할 뜻을 내비 셨습니다. 뭐 하지만 이후에도 큰 진전은 없었는데요.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할 때 재판소 판결 문제를 거론할지 묻는 질문에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면서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럼 양국 간 회담에서 어떤 합의 같은 게 나왔습니까?
네, 양국은 교육, 과학기술, 관세, 철도 건설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공동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간 조직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타이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둘러싸고 이들 국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석유가스전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12일 저녁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주자들이 참여한 텔레비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민주당 주자들의 세 번째 TV 토론회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일 저녁 8시부터 한 3시간 동안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1, 2차 토론회에서는 각각 20명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토론회 참가 허용 기준을 강화해서 모두 10명만 나왔습니다.
네, 이전에는 두 번으로 나눠서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번 토론회는 이제 하루만 진행된 거죠. 자,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먼저 건강보험 개혁 문제가 다뤄졌는데요. 질문자가 샌더스 의원이 제안하고 워런 의원이 지지하는 국가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 관해서 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먼저 여기에 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반문했는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가 단일 건강보험보다는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확충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더스 의원과 워런 의원은 여기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네, 메디케어 포 올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비용은 이 거대 기업과 부유층에게 매기는 세금을 올리면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문제가 많은 민영 건강보험은 없애는 게 좋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 토론회 초반에 이 건강보험 문제를 두고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또 바이든 전 부통령 사이에 설전이 있었다고요?
예, 카스트로 후보가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았는데요.
예.
카스트로 전 장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방금 2분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힐난했습니다. 이 보험이 없어진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공공보험에 등록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을 문제 삼은 건데요.
네.
올해 76세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나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자 청중석에서 야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토론회에서 총기 규제 강화 문제도 언급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후보들은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등 총기 규제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출신인 베토 오로크 전 연방 하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로크 후보는 AR-15 같은 공격형 소총을 정부가 돈을 주고 회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었는데요. 자신은 당연히 공격형 소총인 AR-15와 AK-47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해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 미국의 이민 개혁 문제도 큰 현안인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예, 경선 주자들은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면서 장벽 건설이나 망명 신청 제한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외교 정책 부문을 좀 보죠. 어떤 질문들이 나왔고요?
네, 외교와 관련해서는 요즘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이 진행됐던 관계로 아프가니스탄 철군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었는데요. 워런 상원 의원은 무조건 철군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평화 협상에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토론회 때마다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3차 토론회 두각을 나타낸 후보는 누굽니까?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다른 후보를 비난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
또 바이든 전 부통령도 다른 후보들의 표적이 됐지만 뭐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오러쿠 후보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대로 좋지 않은 평가받은 후보는 누굴까요?
바이든 전 부통령의 기억력을 문제 삼은 카스트로 전 장관을 먼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해리스 워 위원과 클로부처 의원도 사법개혁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수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두 사람은 주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당시 사법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그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희천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고 신의주, 구성 오후에 맑겠습니다. 중강강계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5도, 신의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강계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그리고 용현과 사리원은 오전부터 가끔 비 내리겠고 오후에는 모든 지역에 비 예보 있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0도, 낮 최고 26도. 개성 아침 최저 19도, 낮에는 25도입니다. 양강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대부분 지역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웅기, 선봉 지역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6도. 원산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성진 김책 지역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 다시 만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어느 시점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은 만남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와 올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차례 회담했고 이후 6월 말 한국의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조치 우선을 강조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경에 미국 측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북한에 대한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총회 현장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며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의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가 예상되는 시점이라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74차 유엔총회의 공식 회기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이고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토의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기간에 주요국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지난달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침입해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23일 일본 이이지 내의 대화태 어장 서쪽 해역에 단속 활동을 하던 일본 수산청 선박에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의 고속정이 접근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당시 주변에 일본과 북한 어선이 여러 척 있었다고 전하면서 일본 어선들이 이 상황에서 조업을 계속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수산청이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북한 고속정은 다음 날인 8월 24일에도 이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발견됐습니다. 이때 두 선박의 거리가 30m 정도까지 근접한 상태에서 북한 측은 일본 순시선에 소총을 겨누고 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북한 고속정에 탑승한 사람들은 위장복을 입고 있었으나 실제 사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볼 때 북한과 관련된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 루트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화된 지난 2017년 이후 북한 어선이 자국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토 다쿠 일본 수산청장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해상보안청과 공조를 통해 이 같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후임으로 15명의 후보자를 꾸려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아마 다음 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직할 것이라는 관측은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이 환상적인 인물이라면서도 그와 함께 다른 누군가가 함께 일하는 방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완전 타결이 아닌 중간 수준의 잠정 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집권 공화당 의원 연천회가 열린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로 떠나면서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분석가들이 잠정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쉬운 부분만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VOA 저녁 방송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